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대선 기간 중에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업체 대표들을 만납니다. 이날 회동엔 애플과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등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업체 최고 경영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실리콘밸리 기업인들과 친밀한 관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실리콘밸리 기업인들은 대선 기간 중 트럼프 후보에 반대하며 그를 강하게 비난해 거센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애플이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미 연방수사국 FBI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요구를 거부하자 트럼프 후보는 국가안보에 무책임하다며 지지자들에게 애플 제품 거부 운동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 업체들의 많은 공장이 미국이 아닌 중국 등 외국에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미국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지만 기본 틀을 벗어난 독자 제재엔 반대한다고 중국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14일 가나스키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항상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주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대표는 한반도 상황은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모든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자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직후 새로운 독자 제재를 발표했었습니다.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인공섬에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 분쟁 움직임을 감시하는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는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런 움직임을 담은 위성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 따르면 중국은 스프레틀리 제도, 중국명 난사군도 지역에 만든 인공섬에 대규모 대공포대와 소규모 미사일 방어 시설을 건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 위성으로 중국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는 이 단체는 중국이 인공섬 네 곳에 군사시설을 계속 확충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타이완 언론들은 14일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지은특이 24대와 공중구비기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격납고를 건설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통신 업체인 구글과 쿠바 정부가 설치를 통해 구글 자료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글의 에릭 슈밋 회장과 쿠바 관리들은 12일 아바나에서 쿠바 내 구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계약에 따라 쿠바 안에 유튜브나 지메일 등 자사의 서비스 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쿠바에서 유튜브나 지메일 등을 이용할 경우 접속 대기 시간이 종전보다 10배가량 짧아질 전망입니다. 반세기 동안 국교가 단절되어 있던 미국과 쿠바는 직접 자료를 송신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구글 자료를 쿠바에서 이용하려면 베네수엘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구글 콘텐츠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운영하는 서비스 이용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군이 폴란드 파병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폴란드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이 안토니 마시에레비치 장관은 14일 미군이 파병될 폴란드 서부 자간에서 베노지스 유럽주둔 미군 사령관과 회담 뒤 미국이 파병을 서두르기로 한 결정에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호지스 사령관은 미군이 다음 달 6일 독일 브레멘 하벤 항에 도착한 뒤 즉각 폴란드와 발틱 국가들에 파병될 것이라며 기갑 여단이 이미 콜로라도주 포트 카슨 기지를 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전자상 거래 업체인 미국의 아마존이 영국에서 무인기, 즉 드론을 통한 첫 배송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무인 배송기는 14일 아마존이 생산하는 파이어 TV 작동 장치와 팝콘 한 봉지를 영국 캠브리지에 있는 주문자에 배달했습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이날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주문이 접수된 지 13분 만에 배송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이롭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해롭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논쟁은 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도와준다는 의견과 사람의 설자리를 빼앗고 쇠락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데요. 이런 기술이라면 어떨까요? 세계적인 인터넷 관련 기업인 구글은 최첨단 기술과 관련된 연구와 투자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글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단독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적 시각장애인 시험 참가자가 동반자 없이 차를 타고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실험을 했는데 사고 없이 안전하고 안락한 주행에 성공했다는 것인데요. 참가자에 따르면 훌륭한 운전자가 주행한 것처럼 편안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험이 성공을 거두면서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8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5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8도에서 영하 3도, 신의주 영하 10도에서 영하 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 함흥 영하 7도에서 0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7에서 영하 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벤 E. 킹의 노래입니다. Don't play that song. 그 음악은 더 이상 틀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Don't play it no more. Don't play it no more. Don't play it no mor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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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Don't play that song for me. It brings back memories of days that I once knew. The days that I've spent with you. Oh no, don't let it play. Darling, I love you. You know that you lie. Darling, I love you.
never thought you'd act so mean, but baby, you know, you told me you love me, you told me you care, you said I'll go with you, darling, almost anywhere, but baby, you know tha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시리아 내전의 최대 격전지였던 알레포 전투가 4년 만에 정부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일대에 있던 반군과 반군 지역 주민들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기 위한 휴전이 이 화요일에 발효됐지만 이 간헐적인 충돌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목요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데요. 이에 앞선 인터뷰에서 일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어떤 일이 진행될지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중국 정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인터넷 방송 규제 정책에 따라서 한류와 관련된 방송과 한국 연예인들의 현지 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리아 내전의 중심지였던 알레포 전투가 끝났다고요?
네, 시리아 내전의 최대 격전지였던 알레포 전투가 화요일 막을 내렸습니다. 시리아 경제 중심지이자 제2의 도시인 알레포가 지난 2012년 7월부터 이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서 반군과 정부군이 싸운 지 4년여 만에 이 정부군의 승리로 마무리된 건데요.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해온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대사는 이날 유엔 본부에서 알레포 전투는 끝났다고 선언하고 반군 병력과 반군 지역 민간인들이 전면 철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반군 조직인 자유시리아군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시리아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리아 국영TV는 이날부터 계속해서 이 정부군 지역이었던 알레포 서부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승리를 축하하는 모습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반군과 민간인들을 안전하게 알레포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휴전도 즉각 발효됐는데요. 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휴전 발효 이후에도 간헐적인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어서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이 수요일에 전한 이 현장 화면을 보면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크게 붙인 이 정부 측 버스들이 반군 지역이었던 알레포 동부의 이 주요 지점에 도착해 있지만 반군 병력과 민간인들이 여기 타질 못해서 아직까지 텅 빈 상태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반군과 반군 지역 주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한 버스들이 아직 비어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국제사회는 이처럼 철수 작업이 지연되는 게 시리아 정부군의 보복일 때문일 것으로 우려하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알레포를 떠나는지 전 세계가 철수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알레포 일대 주민들은 그곳을 떠나려다가 총을 맞거나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있다면서 안전한 철수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반군과 민간인들이 알레포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시리아 내전은 이대로 끝이 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내전이 6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최근 4년 동안 전투가 가장 심각했던 이 알레포에서 반군 측이 패퇴하게 된 겁니다. 2012년 여름부터 격화된 알레포 전투는 올해 7월에 러시아와 이란 등이 시리아 정부군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나서면서 그 전황이 빠르게 전개됐는데요. 정부군과 지원 세력은 이후 반군 거점인 알레포 동부 지역 일대를 봉쇄하고 포위 작전을 계속했습니다.
네. 이 알레포 동부 지역을 고립시키는 와중에 이 민간인 피해가 컸다고요?
네,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가 진행한 알레포 봉쇄작전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컸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포함한 후방시설에까지 공습이 이어지면서 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의료용품과 전기는 물론이고 식량과 마실 물까지 끊기면서 이재민이 30여만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네, 자, 민간인 피해를 멈추기 위해서 미국과 국제사회 휴전 중재를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왔죠?
그렇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지난 여름 이후 여러 번 만나서 휴전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하지만 알레포 전장에서는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수차례 이 문제를 다룬 끝에 이 휴전 결의안까지 냈지만 이 실질적인 휴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 인터뷰에서 시리아 문제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 걱정이 많다고 토로할 정도로 깊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네. 자, 알레포 전투가 이렇게 일단락이 된 건데요. 시리아 내전의 전체적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 2011년 4월에 시리아 각지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당시 예멘 등지로부터 확산된 중동 지역의 민주화 운동 바람에 이 시리아가 합류한 건데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알 아사드 정부가 시위대에 발포해서 120명이 넘는 시민이 숨졌습니다. 이 시위 도중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열기가 시리아 전역으로 퍼지면서 이 알아사드 정권이 퇴진 위기에 몰리는 듯 싶었지만 시리아 정부는 본격적으로 군을 통해 이 시위대에 맞섰습니다. 이후 시위대가 자체 무장으로 대항하기도 하고 주변의 다른 무장 세력과 연계하기도 하면서 이 내전 양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내전 초기보다 훨씬 더 전선이 복잡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일부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이 ISIL이 세력을 확대하면서 시리아 내전이 더욱 풀기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이 됐는데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이웃나라 터키가 ISIL 격퇴를 명분으로 이 시리아에 지상군을 보내서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소수민족인 쿠르드 민병대 이 토벌 작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여러 개의 전쟁이 동시에 한꺼번에 이 시리아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ISIL과 알 아사드 정권에 맞서서 싸우는 온건 반군을 지원해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목요일부터 일본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 앞서 크렘린궁 측은 푸틴 대통령과 일본 언론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양국이 국교를 회복한 지 60여 년이나 됐는데 이 불행하게도 적절한 관계를 쌓아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아직 없다고 말한 푸틴 대통령은 일본과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한 평화 조약 체결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 일본이 평화 조약을 맺는 게 목표다라는 이야기인데 두 나라가 전쟁 중인 것도 아닌데 무슨 말입니까?
네, 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적대국이었던 두 나라 사이에 이 공식적인 종전 처리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국제법상으로는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겁니다. 두 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실무 협상단을 꾸려서 대화를 진행해 왔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월에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이 푸틴 대통령과 협상을 상당히 진척시킨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푸틴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에서 결실이 나올 수 있을지 양국의 관심이 쏠리는 중입니다.
네, 일본과 러시아가 70여 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네, 두 나라 사이의 영토 분쟁이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러시아 극동 지방의 캄차카 반도와 일본 열도 북쪽 끝 사이에 있는 섬 네 곳을 놓고 두 나라가 2차 대전 이후 분쟁을 겪어왔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쿠릴 열도 분쟁, 일본에서는 북방 영토 문제라고 부르면서 다투는 중입니다. 전후 러시아가 이들 네 개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요. 일본은 1855년에 이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을 근거로 영유권을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도록 이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합의에 이룰 수 있을까요?
일본 쪽에서는 그런 기대가 큽니다. 이 네 개 섬 가운데 일본 쪽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두 곳만 이 러시아로부터 돌려받는 절충 안에 두 정상이 합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소유권 회복과 동시에 이 현지에 사는 러시아인의 전면 자치권을 인정하는 일본 내 특별 자치구 선포 형식으로 북방 영토들을 전면 반환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영토 분쟁에 대해서 러시아 쪽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방일 기간에 이 쿠릴 열도를 놓고 거래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요일 크렘린궁이 소개한 인터뷰에서 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는 영토 문제란 게 없다고 말하고 우리와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다고 여기는 건 일본의 생각일 뿐이라면서 이 해당 섬들은 러시아 영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쿠릴 열도 주변에서의 어업과 자원 탐사 활동을 비롯한 이 두 나라의 공동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주도한다는 조건 아래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이 현실적인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 일정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수요일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에 이틀에 걸쳐서 이 두 차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아베 총리 할아버지의 고향인 나가토시의 온천 호텔에서 이 두 정상이 상대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환담을 나누고요. 다음 날인 16일에는 도쿄로 자리를 옮겨서 양국 기업인들이 배석한 가운데 아베 총리가 제안한 8개 항목의 경제협력안을 기반으로 한 합의 사항 등을 내놓게 됩니다. 이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평화조약과 북방 영토 문제 등을 포함한 공동 성명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일본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중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 방송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요?
네, 중국 문화부가 출연자 실명제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 방송 이 경영 활동에 대한 관리 규정을 화요일에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라서 중국의 인터넷 방송사들은 반드시 출연자들의 이름을 정부에 등록해야 하고요. 출연자의 신분증과 인터뷰, 화상통화 등을 통해 신원을 조회한 후에만 방송에 출연시킬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외국인에게는 특히 규제가 더 강해진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이 등록뿐만이 아니라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물론이고 중국의 영향 아래 있는 홍콩과 마카오 또 타이완 출신자들까지 이 앞으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려면 문화부에 사전 신고해서 정부의 심사 과정을 거친 뒤 허가받도록 강제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국인에게 특별히 규제가 더해지는 것, 이 한류를 단속하는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죠?
네. 이 홍콩 등지의 중국어권 매체들은 이번 조치가 한한령, 그러니까 한류를 제한하려는 중국 정부의 최근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이 사드 배치가 확정된 이후 중국이 한한령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인터넷 방송 규제 강화에 따라서 한국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나와서 화장법이나 손톱 정리, 이 또 옷 자립기 등을 다루는 인기 K-뷰티 방송들이 이 줄줄이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중국 내 인터넷 유통도 크게 제한될 전망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윅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를 에너지부 장관에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기 국무장관으로 낙점받은 석유 기업인 렉스 틸러슨 엑소모빌 최고 경영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첨단 IT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다는 소식,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암 연구와 약물 중독 치료를 돕기 위한 21세기 치료 법안을 서명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차기 행정부의 에너지 장관으로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가 결정됐군요.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수요일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를 에너지 장관으로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페리 전 주지사가 텍사스 주지사를 지내면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지적했는데요. 일자리 수백만 개를 창출하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사업 환경을 조성했다면서 앞으로 에너지 장관으로서 미국 전체에 똑같은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릭 페리 전 주지사가 어떤 인물인지 좀 알아봐야겠죠?
네. 미국 남부 텍사스 태생으로 올해 66살입니다. 텍사스 A&M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몇 년 동안 공군 장교로 복무했고요. 1984년에 민주당 소속으로 텍사스주 의회 하원의원으로 선출됐는데요. 그 뒤 공화당으로 소속 정당을 바꿨습니다. 1998년에 텍사스 부지사에 출마해서 당선됐고 2001년에 조지 W. 부시 당시 텍사스 주지사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주지사 자리를 물려받았는데요. 자, 그 뒤에 몇 차례 재선에 성공하면서 2015년 초까지 텍사스 주지사를 지내는 등 텍사스 역사상 가장 오래 재임한 주지사로 기록됐습니다.
네, 과거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도전한 일이 있었죠?
예, 2012년과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갔는데요. 하지만 두 번 모두 조기에 탈락했습니다. 특히 2012년 경선 때는 토론회에서 큰 실수를 했는데 이 일이 두고두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실수였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The third agency of government, yeah. I would do away with the education, commerce.
네, 페리 전 주지사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육부와 상무부, 에너지부를 없애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막상 토론회에서 에너지부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한 겁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페리 전 주지사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결국 후보 사퇴를 하게 됐죠.
네. 자, 그런데 이 에너지부를 없애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이 에너지부 장관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예.
예, 반응은 어떤가요?
민주당 쪽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핵무기 안전관리를 담당하는데 페리 전 주지사가 이 일에 적합한지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거고요. 또 페리 전 주지사가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 회사 이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는 최근 논란이 됐던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을 주도한 기업입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에너지부 장관 지명자까지 공개가 됐고요. 이에 앞서서 화요일이죠. 트럼프 당선인이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 경영자를 국무장관에 지명하겠다 발표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도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영향력 있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틸러슨 CEO가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깝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CEO는 40년 이상 석유기업인 엑손모빌에 몸담으면서 외국 기업이나 정치인들과 인맥을 쌓았는데요. 2013년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우정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네, 자,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이 미국에서 주요 부서 장관이나 또 대사 등 이런 고위직에 오를 사람들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과연 인준을 받을 수 있을지 전망이 어떤가요?
네, 상원 인준 과정이 험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원하는 상원은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8석인데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고 공화당 의원 가운데 3명만 여기에 동참한다면 인준안이 부결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틸러슨 CEO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화요일 이 위스콘신주에서 감사 집회를 열었는데요. 틸러슨 CEO가 세계적인 기업을 경영하면서 쌓은 지식이 국무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Rex is one of the greatest and most skilled global business leaders of our time. Made some of the greatest deals.
네, 틸러슨 CEO는 현 시대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국제 기업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석유 기업기 역사상 최고의 거래를 성사시킨 장본인이라면서 강인한 인물이고 훌륭한 외교관이기도 하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 또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 유력 정치인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트럼프 당선인이 장관 인선 작업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요일에 첨단 산업 기업인들과 만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의 첨단 IT 기업 대표들이 지금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됐는데요. 사실 IT 업계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IT 대표들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간담회가 특히 또 관심이 가는 것이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미국 최대 IT 기업 대표들은 거의 다 참석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자동차 CEO,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최고 경영자인 래리 페이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CEO,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 인텔의 브라이언 크루제니치 CEO 등이 참석하고요. 이 세계 최대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CEO 대신 최고 운영 책임자인 쉐릴 샌드버그 씨가 참석합니다.
예, 앞서 이 IT 기업들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 IT 업계 꽤 껄끄러운 관계였죠?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미국 첨단 IT 산업의 산실인 실리콘밸리의 대표들과 투자자들이 140여 명이요 공식적으로 트럼프 후보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재앙과 같은 존재라고 혹평을 하면서 트럼프 후보의 멕시코 이민자 비하 발언이나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 이 여성 비하 발언 등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었죠.
네. 자, 이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도 반격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아마존의 베조스 CEO가 소유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자신과 관련한 대선 기사를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아마존의 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지난해 캘리포니아 이 샌버나디오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범의 손전화 잠금 해지를 거부한 이 애플의 쿡 CEO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이 IT 업계가 특히 불만을 가졌던 부분이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자 관련 공약이었죠.
맞습니다. 이 IT 업계는 컴퓨터 관련 기술이 뛰어난 외국인 근로자 수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또 트럼프 후보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한 망 중립성을 약화하거나 온라인상에서의 언론의 자유를 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동안에는 관계가 꽤 껄끄러웠습니다만 그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와 IT 기업들 한 가지 뜻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다고요?
예, 이 바로 세금 감면입니다. 이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당선인은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업에 매기는 세금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기업들의 수익에 대해선 현행 35%에서 10%의 법인세율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애플 등 해외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IT 기업들은 이런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는 법안의 서명식을 가졌군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화요일 백악관에서 21세기 치료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조 바이든 부통령 내외와 함께 또 많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네. 자, 새로 제정된 21세기 치료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암 연구와 마약 중독, 정신질환 치료 등을 위해서 63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지난달 말에 연방 상원에 이어서 지난주에 상원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법안이 특히 그 조 바이든 부통령과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바이든 부통령의 장남인 보 바이든 씨가 지난해 뇌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러면서 바이든 부통령이 암 퇴치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사실 개인적으로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1972년에 처음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돼서 한참 기뻐해야 할 때 교통사고로 첫 번째 아내와 한 살 된 어린 딸을 잃었거든요.
예, 자 이미 아내와 딸을 잃은 아픔이 있는데 지난해 큰 아들마저 먼저 보낸 거군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보 바이든 씨는 46살로 아직 창창한 나이였고요. 당시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유망주로 꼽히던 인물이어서 안타깝다는 반응이 컸는데요. 자, 이런 바이든 부통령의 아픔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면서 암 퇴치 노력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21세기 치료법 내용 가운데 이 암 연구에 18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부분에는 보 바이든 씨의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한데요. 다시 오바마 대통령 말을 들어보시죠.
I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ould be the country that ends cancer once and for all.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암을 완전히 퇴치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암 퇴치에 훨씬 더 근접해 있다는 건데요. 자, 그리고 21세기 치료법은 새로운 치료요법과 백신 개발, 암 조기 발견과 예방에 투자함으로써 암 퇴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해줄 거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자, 그 밖에 이 법은 뇌질환 연구에 15억 달러, 정밀의학 연구에 14억 달러, 또 약물 중독 퇴치 노력에 10억 달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타라 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시 그로반의 노래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집에 있게 될 거예요 라는 곡의 노래인데요. I'll be home for Christmas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am dreaming tonight of a place I love even more than I usually do. And although I know it's a long road back, I promise you I'll be home and presents on the tree. Christmas Eve will find you where the love light gleams.
Especially my daughter Madison, who will be four this Christmas. I'm going to miss opening up presents with her and watching her face and seeing her face on Christmas morning and watching her, you know, experience all the new experiences that Christmas brings.
Christmas Eve will find me where the light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제9대 유엔 사무총장 당선인이 월요일 차기 유엔 총장으로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 최고의 외교관이라고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은 어떤 자리이고 또 어떤 고난과 제약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
세계 대통령, 세계 최고의 외교관, 세계의 조정관, 국제연합 유엔의 주요 기구인 유엔 사무국의 수장, 유엔 사무총장을 일컫는 또 다른 표현들입니다. 1945년 10월 유엔이 창설된 이래 유엔이 다뤄야 할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라는 가장 큰 과제부터 인권 보호, 테러와 빈곤 퇴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자연재해 등등 온갖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이 바로 유엔이고요. 그만큼 유엔 사무총장이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All the violence must stop. And there should be a political negotiation.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의 시리아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하고 있는 소리 듣고 계신데요. 하지만 유엔 사무총장은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직책이라 불릴 만큼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희생양이라고 빗대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복잡다단한 국제사회의 역학 관계 속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기란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 헌장은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과 책임을 둘이 뭉실하게 명시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역할과 기여도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권한과 임기.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적인 권위와 명예가 부여되는 유엔의 대표로서 유엔 사무국의 모든 인사권과 행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유엔 사무국 직원이 4만 1,000명이 넘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또 국제사회에서 국가 원수에 준하는 예우를 받고요. 안보리나 경제사회 이사회 등 다른 유엔 주요 기관의 모든 회의에 참여해서 위임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Mr.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distinguished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excellencies, honorable ministers, ladies and gentlemen. Each year at this time, we come together.
또 1년에 한 차례 유엔의 활동을 총회에 보고하는 것도 유엔 사무총장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엔 헌장에는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1946년 총회에서 초대 사무총장 임기를 5년으로 정한 이래 줄곧 5년 임기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연임도 가능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선출 과정.
과거에는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유엔 사무총장을 선출했습니다. 주로 강대국들이 아닌 중소국가에서 대륙별로 돌아가며 뽑는 게 암묵적인 관례였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9월에 유엔 총회가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과정을 전면 공개하기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다소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총회와 안보리는 193개 회원국에 후임 사무총장 선출을 알리는 공고문을 먼저 발송해야 하고요. 회원국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국의 추천을 받은 후보는 자신의 이력과 앞으로의 정사진을 밝히는 일종의 청문회에 참석해야 하는데요. 반기문 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12월 말로 물러나고 그 후임을 뽑기 위한 청문회에 여성 후보 5명을 포함해서 11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유난보리는 이들 후보군 가운데서 안토니우 구에테스 전 포르투갈 총리를 제9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역대 유엔 사무총장.
1949년 유엔이 출범한 이래 5년 단임에 그친 사람은 초대 트리그베 리 총장과 6대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 2명뿐이고요. 나머지는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3선에 도전한 역대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4대 크루트 발타임 총장이 유일한데요. 하지만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실패했고요. 아직까지 3선에 성공한 사무총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대 사무총장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사무총장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꼽는 인물은 7대 코피 아난 사무총장입니다.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아난 총장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재임 기간 동안 국제사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비중을 다시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벨스 프라이즈 for 2001 gis til de forente nasjoner FN og dets generalsekretær Kofi Annan.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2001년에 유엔과 함께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7개월 후에 퇴임을 하면은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한국 내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저한테
지난 2006년 10월 한국인 출신 최초의 유엔 수장으로 선출됐던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제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올해 말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퇴임 후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거라는 얘기부터 반 총장의 다음 행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과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946년에 채택된 유엔 결의안도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결의안은 유엔 사무총장의 연봉과 임기 등에 관해서 명시해 놓은 겁니다. 특히 퇴임 후의 행보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많은 정부의 신임을 받는 직책이기 때문에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정부직을 제안해서도 안 되고 본인도 이를 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권고사항으로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에 따라서 반기문 총장이 퇴임 후에 어떤 행보를 거를지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 최고의 외교관으로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open up a can of worms. open up a can of worms입니다. What does it mean to open up a can of worms?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잘 들어보세요.
Hey, is something wrong? You seem a little down.
Well, I haven't been in good terms with my father recently, and I said something to him during our family dinner that I shouldn't have. Now, I've opened up a can of worms, and now there are more problems between us.
Oh, man.
제가 제이슨에게 Hey, is something wrong? You seem a little down. 무슨 일 있니?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여. 라고 하자 제이슨이
Well, I haven't been in good terms with my father recently. And I said something to him during our family dinner that I shouldn't have.
요즘 우리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데다가 어제는 가족이랑 저녁을 먹다가 아버지께 드려서는 안 될 말씀을 드렸어.
Now I've opened up a can of worms, and there are more problems between us.
아휴, 내가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든 거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표현 Open up a can of worms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Hey, something wrong? You seem a little down.
Well, I haven't been in good terms with my father recently, and I said something to him during our family dinner that I shouldn't have. Now, I've opened up a can of worms, and now there are more problems between us.
Oh, man.
Today's phrase is open. O-P-E-N. Open. Up. U-P. Up. A can. C-A-N. Can. Of worms. W-O-R-M-S. Worms. Open up a can of worms. A can of worms means that something is complicated, unpleasant, and difficult to deal with. So if you open up a can of worms, you are definitely causing more trouble and creating unpleasant situations. Worm은 벌레, 기생충이라는 뜻이고, open up a can of worms는 벌레들이 들어있는 깡통을 열다 라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깡통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갑자기 벌레들이 우글거리며 뚜껑 위로 올라온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쵸? 바로 그런 걸 빗대서 만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open up a can of worms는 상황을 복잡하고 다루기 힘들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Now you know what it means to open up a can of worms, right? Then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s something wrong? You seem a little down.
Well, I haven't been in good terms with my father recently. And I said something to him during our family dinner that I shouldn't have. Now, I've opened up a can of worms. And now there are more problems between us.
Oh, man.
Let's review. If someone opens up a can of worms, they are creating trouble or an unpleasant situation. Open up a can of worms. Open up a can of worms. Try using the phrase on your own and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okay?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웨미 부른 Last Christmas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한 고의적 차단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인터넷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상컨대 2016년 이래 거의 모든 대륙에 걸쳐 25개 정부가 의도적으로 50회 이상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거나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어도 6일에 한 번꼴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올 초 온라인상의 정보 접근을 고의적으로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이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습니다. 유엔 국무부 톰 말리노스키 민주주의 인권노동분야 차관보는 이번 유엔 결의안은 소셜 네트워크 기술과 통로에 대한 제도적 차단을 인권법에 반하는 극단적 조치로 규정한 지난 2011년 온라인 자유 콘퍼런스 공동성명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장애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에티오피아에서는 인터넷 차단으로 85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 일환으로 인터넷에 대한 차단 조치를 취했고 이로 인해 에티오피아의 경제는 하루 50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 차단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월 아프리카 우간다 정부는 박빙이 예상되는 선거 당일 통신업체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차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이후 선거를 앞두고 전 지역에 걸쳐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차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대비되는 결정도 있었습니다. 지난 8월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와 소셜미디어 사용을 보장하겠다고 재차 확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가나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합니다. 한편 에티오피아 정부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정부는 국제인권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